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가 68절 69절에서 한 고백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줄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의문이 생기게 마련이죠.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질문도 많습니다. 사람은 의문하고 질문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아마 다른 동물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이 아주 왕성합니다. 의문과 질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올바로 자라게 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인격적인 관계에서 질문은 서로를 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대화가 없고 질문이 없다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하다가 화도 많이 나고 질문을 받아도 화가 많이 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해치죠. 뭐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런 걸 아직도 모르고 있냐? 귀찮다. 뭐 이런 식이죠. 또 내가 이런 질문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 바보로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 그리고 질문을 못하게 만드는 아예 분위기 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실 수 없는 분위기죠. 근데 참 아쉬운 거죠. 인격적인 관계여야 되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수가 모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에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임하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스승과 학생 사이에 부하 직원과 상사 사이에 친구들끼리 다 우리는 서로 묻고 그리고 알아갈 때 우리의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또 어떤 상대나 사람 사건에 대한 편협함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구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시대에는 이방 나라 그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무척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방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어? 그래서 막 괴로워지고 순환을 당하고 하니까 하박국이 주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제가 주님만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지를 않고 전혀 그러지 않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깨어있으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당돌하게 막 버릇없이 물어본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너무나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과 또 그 어떤 사상 그리고 자신들의 그 어떤 문화 이런 것들 속에서 생겨난 상식이 있고 또 지식이 있었는데 그 범주 안에서는 이런 일을 대하기에 너무나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박국서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신앙의 고백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죠. 자기의 발이 사슴과 같은 발이 되어서 높은 곳을 떠올라다니는 그런 자유의 사람이다. 이런 순환 속에서도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현대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신학의 그 틀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묻는다. 그리고 신학은 답변한다. 하나님은 답변하신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그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광범위한 그 방대한 그 신학을 집대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폴 틸리의 말대로 궁극적인 관심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관심이 아직 열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묻지 않고 믿는다. 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묻지 않고 믿는다. 그럼 결국 그것이 뭘까요? 맹종입니다. 맹종하는 사람은 질문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답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것이죠. 그래서 맹종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발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진지한 그 경험적인 모든 통합과 그리고 어떤 번민의 과정들을 거쳐서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또 보석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맹종하는 사람은 그냥 살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끝내 답을 얻고 들었을 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삶의 그 모든 중심이 고백으로 나오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의 내용과 이제 아주 직결된 내용인데요. 2만 명의 큰 무리가 들에서 이제 기적으로 말미암아 보리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근데 그 배불리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의 배를 불리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켜진 사건이 아니었죠. 그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보리떡을 먹듯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 되심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했다라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 아마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참 이렇게 듣고서 이해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는 그런 하나됨의 축복의 말씀. 이것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내용을 두 가지를 추리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생경한 것이었죠.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그 하늘로부터 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간의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떡이어서 먹어야 한다라는 그것,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과 자신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이 사람들의 걸림돌에 아주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자 중 여럿이라는 말은 이제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따라온 군중들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두 제자는 뒤에서 이제 구별해서 이제 열두 제자라고 불리워지게 되죠. 이 군중들이 대다수가 이제 또 너무나 어려워하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 이해시켜 주시고자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 질문이 속에 있음을 알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죠. 6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즉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더 어려운 일인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떡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바로 여기 계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다 이거죠. 나중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간다. 이건 어디로 갔는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후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부활 승천의 측면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뭐 어디 감추어졌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더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늘로서부터 온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애를 써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두 번째로는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요한복음에서 이 6장 63절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먹고 배부르는 일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바르게 영적으로는 살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참떡이 되신 예수님, 즉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부터 로고스가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한다. 구약 전통에는 이런 말 표현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루마리라는 무엇을 말하냐면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 잎을 이제 펴서 만든 종이라든지 아니면 양피지, 양의 그 가죽을 넓게 이렇게 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먹는 자라는 말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우치고 그것을 완전히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육화되는 그런 단계와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인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침투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면 그것이 바로 영으로 살리는 길이고 또 영으로 사는 길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썰렁했겠죠, 분위기가. 갑자기 굉장히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였는데 그게 점점 냉랭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격렬해지더니 결국 다 떠나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차마 말씀을 못하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서는 남은 열두 제자를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안 떠날 거지? 그지? 지금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68절과 69절의 그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사람이 영생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당신이 바로 그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십니다를 믿고 알았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 성경을 밋밋하게 읽으면 이건 성경의 상투적인 표현이고 그냥 뭐 제자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우리 자신 각자가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현장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상상을 하시면은 내 앞에서 일어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읽게 되면 감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속극을 볼 때에도 야, 저 주인공이 참 애틋한 마음인데 언제 고백할 것인가 막 그러다가 뭐 3회도 안 하고 4회도 안 하다가 5회에 가서 딱 고백을 하면은 그러면 주인공만 막 감동받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보는 우리들도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좀 성경을 드라마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피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제자니까 이렇게 당연히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까? 어떤 내적인 번민과 의문과 수많은 질문과 그리고 회의와 포기할까 하는 그런 어떤 심정과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무언가 예수님이 다른 게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줄곧 따라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베드로가 그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를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두가 예수님을 지금 등지고 다 떠나버렸는데 정말 그렇게 떠나버리게 한 거는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남은 소수의 12명에게 물어보셨을 때 그 사람들이 글쎄요 그리고 겸연쩍고 그리고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무언가를 극복한 증거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깊은 사랑과 이 번뇌를 이겨낸 그런 지금 수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우리는 한번 읽어내야 되겠죠.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첫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여태까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했다라는 기록이 6장 지금 이 이전에는 없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언급되지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 드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고백이라면 그러면 제자로서 처음에 자기 동생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아,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그런 의아함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따라가겠다라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중이었죠. 그 과정 중에 보면은 뭐 일상에서 특별히 벗어난 사건이나 상황이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거기 갔습니다. 포도주 떨어질 수 있죠. 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포도주가 딱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는 중에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걷고 계셨겠죠. 그때 어떤 왕의 신하가 뭐 황급하게 자기 부하들 몇 명을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서는 내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너무 아픕니다. 와서 치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내 아들이 낫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가서 고쳐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갔을 때 고쳐진다.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보셨듯이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그 사건도 중풍병자가 아니죠. 38년 된 병자이죠. 그 병자가 어떻게 자기의 병이 나았습니까? 모두 다 아픕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환자들은 아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측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걷고 일어서서 가더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군중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배고팠는데 배고픈 걸 어떻게 하냐, 이건 뭐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먹이시더라는 거죠. 또 폭풍우와 싸울 수 있죠. 풍랑과 이 어부들은 풍랑과 노상 싸우는 일이 자기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풍랑과 싸우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막 오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랑 평상시에 이렇게 있을 때는 같이 먹고 얘기하고 주무실 때 뭐 코도 구셨을지 모르고 피곤하면, 그 다음에 음식 드시다가 이렇게 흘리셨을지도 모르고, 그런 평범한 예수님인데 또 그런 예수님을 알아갈 만하면 또 기적의 현장에서 또 이렇게 너무나 생소하고 어색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분이냐, 사람을 아주 굉장히 긴장시키고 쫄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통 때 말씀 또 잘 이렇게 자근자근 하시다가 성전에 올라가시더니 막 그냥 노점상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막 이 거친 말들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헐라 그러시고, 그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전입니까? 정말 우리나라 동대문 보물 1호보다도 훨씬, 아 동대문이 보물 1호 맞나요? 예, 보물보다도 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근데 그 보물을 막 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3일 동안 세우시겠다요. 이런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의를 갖춰서 말하니까 어려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그래도 거기다가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시고 했지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막 이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또 섬뜩한 거죠. 지금 내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을 거쳐가면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혼동이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건마다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항상 이상하게 어렵고 어색하고 생소하고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갑자기 친하게 지내다가도 막 좀 이상하게 말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거 누구야?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볼 때마다 어색한 주님, 말도 어렵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열심히 따라가는데 제자들은 또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막 제자들 먼저 가라 그러고 막 자기는 쫓겨가듯이 막 산으로 가시고요. 애써 막 찾아온 예수님 편 들겠다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는 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다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정말 나아지는 게 맞을까, 이러다가 신세 망치겠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런 어지러운 생각들과 싸우는 중에 그러면 이 어색하고 생경한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엉뚱하게 생각될 정도의 그 수준의 생각도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예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올 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싶고 또 믿으면서 따라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보았던 내 수준과 내 상황 속에서의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상황을 넘어서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그렇게 헷갈릴 게 아니라 아 이분은 뭔가 우리랑 다른 분인가 하는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고백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이실까 하는 생각이 이미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라는 거죠. 갑자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도전도 없고 어떤 것도 뭐 질문이고 답변이고 그런 거 상관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떠나려느냐? 이렇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실까? 할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물어야 하는 대목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과연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물었겠죠. 또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에서 등장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가? 또 물었겠죠. 막 혼동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지금 갈림길인 것입니다. 자기들 민족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예수님으로 서 계신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가 그런 많은 회의와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잘 믿어지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64절에 중반부터 보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리고 또 뒤에 가롯 유다가 나를 팔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가롯 유다와 떠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아셨을까요? 열두 제자들은 적어도 열두 제자들은 이렇게 떠나갈 자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음에 이런 번민과 질문이 있어. 이 질문은 내가 답변해 줘야만 들려지는 질문이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은 아니라 이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 또 같이 사는 가족들인 경우에 보면은 뭐 냉랭하게 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좀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직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 게 잘 느껴져요. 성도님들이랑도 그런 게 되게 잘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저는 당신은 어떤 목사입니까? 그럼 저는 대번에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목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희망적이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직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온통 예수님에 대한 그의 그 혼동스러움 그리고 그 많았던 그 의문들이 지금 기적을 보면서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생소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시면 문제가 다 풀린다 이거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더 이상 뭐 의문할 질문이 더 이상 여기서부터 번져나갈 필요가 없어요. 더 다양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한 답 얻은 베드로가 결국은 이러는 거죠. 바로 이분 앞이야말로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구나. 내가 이분 앞에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지금 운명이로구나. 내 생명이 가장 잘 자라고 가장 크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 아니로구나. 그것을 고백했을 것이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생명의 에덴이다.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이러한 사건은 베드로라는 단지 연약한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장 14절을 기억하게 되죠. 1장 1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보았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드려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베드로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거하셔서 도전하시고 생명을 활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뜨이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14절 초반부의 정확한 말씀이죠.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제자들 모두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물리적으로는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베드로가 새롭게 만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일 정도가 우리에게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들어오신 하나님을 새롭게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은 나의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 보면 우주적인 사건이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모든 우주의 구석구석까지도 당신의 사랑의 기운이 뻗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그리고 숨겨두었다. 그리고 나서는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증거입니다. 지금 천국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이 너무나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세컨드 프라이어리티, 제2순위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밭을 사야 그 보물을 자기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영구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 팔은 것입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작고 구차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온다. 어떤 수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구차한 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계속 질문이 있고 회의가 있고 그리고 무언가 의아함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기셔야죠.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라는, 뭐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먼저 발견한 사람이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발견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평강을 얻죠. 평강의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유회로의 한 걸음을 성큼 더 깊이 내디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뱉어진 말이 아니고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입니다. 삶. 내 입술에 고백이 담겼다라는 말은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의 중심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감히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회의와 의문과 질문과 번민과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정말 괴롭게라도 거치시고 그리고 극복하시는 그 어떤 순간이 올 때 그때 나의 삶의 중심은 다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고백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어느 늦은 날 어느 날 그렇게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는 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질문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때 답변이 얻어지는 것이지 질문하지도 않는데 답이 이렇게 엄청난 답이 주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오늘 그 고백 그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백이라는 상을 또 보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느지막히 받아도 된다. 이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이 고백이 있으면 그러면 이 고백 위에 내가 꽃피울 나의 생명의 가치, 나의 생명의 열매 이것들이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때는 바로 나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저 이제 뭐 다 잘 되겠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복적인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까?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가운데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각의 입술에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도록 제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리고 또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 인생에 개입하셨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 한번 기회에 떠올리시면서 그 예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실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한번 주님께 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묵게 하시고 범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나서도 마음속에 범민이 있고 또 회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무성하게 왔다 갔다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이 왜 그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신앙의 범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크신 섭리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